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에 대해 16가지 요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는 부모를 위한 16가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16가지 요점에 도달하기 전에 나는 이것이 왜 중요한 주제인지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타 데이비드 브라운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가, 난 진전이 없어요. 자, 알았어. 고마워. 이 주제의 신학적 중요성은 자녀 양육, 특히 자녀의 마음 태도에 관한 성경적 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이니 너희도 생각하는 바니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리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으로. 이것은 십계명에 관한 약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부모와 자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물론 이것은 약속이 있는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진실이며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5 어린이의 순종, 어린이의 강경한 태도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경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런 다음 십계명에 나오는 그 위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아어, 비아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의 마음에 공경과 순종이 있음이 이번 강의의 중심이 되리라. 이제 나는 교회 예배에 자녀를 함께 두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5계명에 함축되어 있지만 제5계명은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몇몇 사람들과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몇 가지 요점을 알려주는 메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나에게 돌아와서 왜 그렇게 작은 감자를 다루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루고 계시나요? 이것은 매우 주변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스카트. 당신은 진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째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여기 탁자 위에 있는 것이 제5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 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우주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아들과 딸은 그 권세 아래에 자기를 다스리며 사랑과 즐거움으로 그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하나니 이것이 곧 너희 자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권세 아래 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지상의 아버지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성공은 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명예를 너무도 미워하셔서 구약에서 아이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아이들에 대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계명을 가지고 푸시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한 아이를 실제로 돌로 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어린이들이 순종이 부족하고 신실한 마음이 부족하면 실제로 남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만약 그의 자녀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는 그 역할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 리더십에서 가장 무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를 둘러싼 복잡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자주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와 대부분의 교회 재직회, 대부분의 교회 신도들은 이에 대해 깊이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리더십 능력과 관련된 공경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그 의미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방에 있는 또 다른 코끼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부모와 함께 교회에서 잘 양육하는 것은 많은 문제와 도전을 낳습니다. 가장 극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미 가정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반항적인 마음을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자녀와 함께 교회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그 반항은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당혹스럽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자녀를 가지도록 격려할 때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하는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다섯 번째 계명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에 두신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명예와 순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의 싸움이고 싸움이며 악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악과 싸우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향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인간의 아들과 딸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의 불순종 문제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더 큰 싸움의 축소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한 살, 둘, 셋, 넷,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이 되면 이 일이 과연 끝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대 승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인 웨이크 포레스트의 트리니티 침례교에서 유지하는 기본 가정 중 하나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가 예배와 교육의 맥락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성경적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히브리 제자도의 중요한 측면이었으며 초대 교회의 제자도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노예에게 말하고 나서 그리스어 구조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는 직접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호칭을 할 때 사용되는 언어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말하면서 아버지들이나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와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그는 직접 연설이라는 호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시켜줍니다. 바울은 어린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지도자도 없고 보육원도 없고 아이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는 즐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용어는 대략 8에서 12세 정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한밤중에 창턱에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는 창밖으로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멋진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잠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창턱에는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밖으로 굴러가서 땅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돌보았으며 그 아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집회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어린이들이 제외되었다는 증거는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패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르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엔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립가족통합교회센터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본 가정 중 하나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만이 옹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긴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논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 겪고 있는 똑같은 오래된 문제들은 모든 세대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어느 세대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본성을 갖고 있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 보는 것과 똑같은 오래된 문제를 보게 됩니다. 해 아래에는 정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에베소 교회의 부모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과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은 영광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은 제가 본 모든 가족 통합교회의 어린이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이 설교나 인형극은 없지만 복음이 실제로 제시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거 알아? 어린 아이들은 진정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어린이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이 실제 성인의 말로 실제 설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훌륭한 일을 성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는 헤아릴 수 없는 참된 예배의 가치에 어린이들을 포함시킵니다. 예배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하고, 정말로 어리다면 그들은 신앙의 위대한 찬송가를 부를 때 그들의 몸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열정과 깨짐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쁨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자궁 속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글쎄, 그거 알아?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린이가 무엇을 얻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신앙의 찬송가를 부를 때 어린이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글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들이 많은 것을 얻는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도록 돕는 사탄의 약간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글쎄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그건 단지 당신이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상황에 맞지 않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큰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는 생각을 폭발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에 대한 애정을 줍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가족, 교회의 대가족, 교회의 일원이 되어 얻게 되는 형제자매, 아버지, 어머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성격, 배경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그 분야에 데려가야지 같은 연령층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며 아이의 마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모임에 데려오는 것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감미롭게 하며 삶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제시해줍니다. 반항적인 마음과 그러한 반항적인 충동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 전혀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아이들의 발달도 가속화합니다. 이는 다양한 수준에서 가속화된 성숙도 수준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부모들에게 매우 불편한 순간을 제시하고 그 부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과 마음의 성향을 더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의 삶에서 다섯째 계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종종 시련을 피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보육원과 청소년부 안에 불명예스러운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숨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가 그들을 처리할 필요가 없도록 그것들을 나에게서 멀리 치워주세요. 우리 아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그 아이를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야 합니다. 젊은 목사였던 저는 27세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한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서비스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네요. 저는 부모님이 자녀를 교회에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었다고 놀리곤 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용한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실생활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경향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면의 성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숨기는 것은 아이의 인격에 해를 끼치고 부모의 인격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에 맞서는 대신 그것을 숨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개 집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배 도중에 모든 것이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섭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녀를 천국에 데려가는 데에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 가장 분명한 것은 아이가 통제할 수 없고 부모는 교회에 가는 것이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설상가상으로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완전히 무기력한 어머니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통제 불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문제죠. 그렇죠. 지금 가정연합교회에는 몇 분이 계시나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아시는군요. 당신은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자,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기 위한 16가지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행동에 대한 성경적인 표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성경적 표준을 확립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제5계명은 모든 자녀 교육의 기본이자 명예의 구조를 형성하고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나이와 위치에 관계없이 명예와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 언급하도록 이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자녀 사이에서 명예와 순종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바로 명예와 순종입니다. 반항적인 행동은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조용히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는 아이. 눈을 굴려라, 큰 한숨. 무릎에서 몸부림치며 등을 구부립니다. 돌아다니면서 도망가는 건 어때요? 이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쫓아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그들로부터 두 발짝 떨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두 발이 네 발이 되었습니다. 네 명이 여덟 명이 되었습니다. 8명이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설교할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부정하고,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부모와 형제자매를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제 대답은 예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연령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물론 1세와 2세의 문제와 4세, 5세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6개.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우리에 대한 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예와 순종은 중요한 범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초기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명예와 순종의 문제를 언제 언급합니까? 자녀의 불순종에 대해 언제 처벌합니까? 제 생각은 보자마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많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 에드워즈는 아이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만큼 어렸을 때 그것을 본 순간 불명예를 언급한 어머니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반항은 용납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안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살짜리 아이가 순종하도록 돕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2시와 6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것이 진정한 반항인지 아니면 정말로 함께 노력해야 할 다른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상황에 적용해야 할 인내심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은 대체로 두 살짜리 아이가 순종할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기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 경험에서 기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잘 아신다면 헬렌 켈러는 함께 살기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앤 설리번, 앤 설러번, 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성공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앤 설리번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독립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대로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와 처음으로 대립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앤은 항상 누구의 접시에 있는 무엇이든 집어들고 손으로 먹고 테이블 위를 기어다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가서 앤 설리반의 음식을 집었고 그녀의 손은 쇠손잡이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헬렌 켈러가 적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관습을 기꺼이 깨뜨리고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기꺼이 믿으려는 강철 같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헬렌 켈러가 어떤 종류의 규율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앤 설리반의 기준은 헬렌의 부모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표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헬렌 켈러의 부모가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처럼 교회도 지나치게 관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헬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막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앤과 헬렌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앤 설러번이 타협하지 않는 결단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싸움이었지만 그것은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적 표준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 주제에 대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적 행동 표준을 확립해야 하며 성경적 행동 표준은 명예, 순종, 존경이라는 용어로 정의됩니다. 둘째, 자녀를 예배할 준비를 시키십시오. 어린이들에게는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린이의 일주일 중 짧은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반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1시간 반 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2, 3시간 정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된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예배의 역할극을 철저하게 하고 규칙이 완벽하게 명확한 집에서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족이 예배할 때 고수하는 몇 가지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 지금은 정말 어려운 단계를 넘어섰지만 예전에는 어려운 단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있었고, 그것을 해왔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안의 성공이나 실패의 기술이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훈련하고, 연사를 바라보는 것도 훈련하고, 진심으로 노래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훈련합니다. 방에 가서 지시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제자도 경험을 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백업은 부모가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설명하는 형태라는 것을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를 점점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전에 서비스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예배 내용이 무엇인지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노래, 성경 구절 등 우리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다루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읽고 고려해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다음 주에 발표될 단어와 개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를 위해 자녀를 학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그 시간을 놀이 시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를 훈계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제외하고 그 시간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경험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놀이 시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서비스를 떠날 때 표준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준비가 되면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과 목표를 패배시킬 뿐입니다. 넷째, 징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십시오. 사용 중인 징계 형태가 효과가 없다면 방법을 바꾸거나 강도를 높이십시오. 내 경험에 따르면 일부 어린이와 일부 가족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강도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부모들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충분한 강도를 적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육아 관행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매우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부모님들과 함께 관찰하고 있는 거의 모든 훈육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강도이거나 일관성입니다. 즉,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는 실제로 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40% 또는 60%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아이는 항상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60%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뇌물을 주지 마세요.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모범적인 행동, 명예, 복종, 존중이 행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처음에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까지 세면 하나, 둘, 셋, 네 번 순종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녀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처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첫 번째 순종의 원칙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여섯 번째 순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관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예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매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순종하는 경우를 아실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는 죄인만 있을 뿐이며 때로는 그 죄인들이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판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은 하나님께 큰 문제이며 자녀를 예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때로는 적절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덟째, 예배는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노는 것이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옹호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놀 수 있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딸랑이는 제외됩니다. 덜거덕거리지 마세요. 성냥갑 자동차는 그다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떤 종류의 모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동차의 유일한 문제이지만 저는 부모님이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예배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비스에 다른 책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딕과 제인의 사진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 식탁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지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장난감도 게임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어린아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어른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홉째, 아이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하며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의 표면 소음에 대해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교정 후에도 계속 소리를 내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예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 제임즈 먹다넬드는 그의 잡지 패밀리 레포메이션 잡지에서 홈스쿨링 토데이와 패밀리 레포메이션이라는 두 가지 훌륭한 잡지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데일 미더의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도록 훈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사에서 텔레비전에 중독된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는 권세 아래 있고 절제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남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있도록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를 멋지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저 아이들이 얼마나 가만히 있는지 좀 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신이 나는 집이 틀림없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하게 할 수 있으니 잊어버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 아니 선생님이라고 말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아니요.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도록 어떤 종류의 외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에 이르는 규율이고 문제의 핵심은 명예와 순종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는 진술이 무엇에 대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어린아이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한두 살이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집에서 함께 앉아서 성경을 읽고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가 이 실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11번,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을 하는 45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원한다면 테이프를 붙여보세요. CD나 설교가 있는 것을 듣고 일반적인 예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집행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몇 번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 중에 돌아다니지 말고 자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거기 머물면서 여러분의 시정에 순종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지 말 것을 옹호합니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매우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13번, 자녀를 예배에서 제외시킬 때 기준을 완화하지 마십시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그들이 집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동안 이를 큰 딸과 아내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뜨거운 감자 놀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 손에 뜨거운 감자를 들고 다음 손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글쎄요, 아버지. 아버지는 종종 공통 분모이고 수동적 아버지는 종종 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권한을 취하지 않고 큰 딸이나 큰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15번, 훈련할 때 뒷줄에 앉으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16번,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히 자녀들을 숨겨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어린이집,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우리의 불순종 문제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0대들의 경우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 가장 큰 시험을 받는 10대 시절에 우리는 그들을 다른 사람의 권위에 맡기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이 시스템을 생각해냅니다. 청소년 목사를 따르는 한 이 기간 동안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러면 현대 교회가 제5계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조에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개인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주요 기회를 없앴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데서 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해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가장 축복받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부모와 함께 자녀의 삶에 가져오는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은 지저분한 일입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루 24시간 사랑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불순종에 맞서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들이 개인적인 성향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따르도록 올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질서를 세우는 제자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람은 그의 순종과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칠 의무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순종을 중심으로 삼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글쎄요, 많은 것들이 위태로워요. 우리 아이들의 성공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순종과 명예를 위해 훈련시키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경험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한 아들이 매우 큰 소리로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었고 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분이 매우 나빴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을 자비와 친절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척당하지도 않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너무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잘 그 주 후반에 그 여자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야. 너무 기뻐요.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훌륭한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실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함께하신 결혼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한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거의 모든 가족과 같습니다. 그들은 롤 모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버러와 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기록된 몇 가지 내용을 주고 책 두 권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관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드 트리프의 셰퍼딩의 차일드즈 하우트와 네브 브래드리의 차일드 레이징 티프스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은 아름답고 매우 성경적인 방법론입니다. 훌륭한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만이 부모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가족은 빛을 발했고 그들은 집에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들어가며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가족들을 절대 강압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 곁에 다가가서 도와야 합니다. 나는 이 가족이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연히 유아방이 있는 교회에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수년 동안 지연되었을 것이고 결코 직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날마다, 해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며 결코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를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예의 행복, 순종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여하신 권위 아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선함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치 있는 전투이며 저는 이 전투를 추천합니다. 너.